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뭄을 염려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장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습기에 습격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배고 꿉꿉한 느낌이 온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피로를 느낄 때마다 머릿속에 휴가와 여행 같은 생각이 동동 떠다니죠. 쾌적하고 산뜻한 장소에 몸을 누이고 마음의 커다란 창과 또 넓다란 여백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런 것들이 여름을 맞는 현대인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수련회의 계절이지요. 여름은 선교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또 봉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멈췄던 여러 가지 활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요. 대학부와 청년부는 국내외 선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름은 이른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선행의 계절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는 이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와 실천을 비교적 경시하는 풍조가 없다고 말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표현에 우리가 경도되어다 보니 어떤 실천의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선행은 우리 신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죠.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다시 말해 선행은 바울이 공격하는 율법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앞선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10절을 읽었듯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공격하고 거절하는 행위, 또 율법의 행위들과 바울이 장려하는 선한 일, 선행이 다른 범주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이해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바울의 진의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선행을 강조하는데요. 함께 읽을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구절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요,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익숙한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눈여겨보셨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언가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데 선한 일 행할 힘을 불어넣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시면요,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생깁니다. 성경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그렇다면 뒤집어 말해서 성경의 지도를 받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지도를 바르게 받았나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또 바울이 선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태도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섯 번째 열매가 양선인데요, 한자로 어질양자에 착한 선을 씁니다. 이 단어를 세 번역은 선함으로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선행으로 번역했습니다. 선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선행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 확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점검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선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고민은 이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겠죠. 이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해야겠죠. 그럼 그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떤 명령을 혹은 권고를 한다면 그 권고를 받는 대상이 그것을 하지 않을 공산이 크지요.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그 뒷면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살펴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데에 미련하고 악한 데에 지혜롭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액션 영화 중에 그 하위 장르가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스트 필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케이퍼 무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영화는 무언가를 훔치거나 무언가를 강탈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로 은행과 같이요, 그 보안이 철통과 같은 곳을 이렇게 노리고 그곳을 이제 털고 또 그걸 통해서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영화로 1950년에 개봉했고 또 2003년에 리메이크 됐던 이탈리안작, 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있겠고, 한국 영화로는 2012년에 천만 관객을 모았던 뭐 도둑들, 이런 영화가 그런 영화겠습니다. 또 최근 인기 있는 작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는데 스페인 드라마죠. 종이의 집, 조폐국을 터는 뭐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이 하이스트 필름 혹은 케이퍼 무비라고 합니다. 이런 장르의 묘미는 결말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말은 그 성공해요 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짜릿합니다. 영화는 먼저 그 주인공이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은 곳에 보안이 얼마나 삼엄한지, 얼마나 철통 같은지를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그 1편을 예로 들어보면은 주인공이 무려 CIA 본부에 있는 그 중앙 컴퓨터를 털고자 합니다. 이 컴퓨터가 그 비밀 금고 안에 있는데, 이 금고가 작은 금고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금고입니다. 근데 그 금고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음성 인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영화입니다. 음성 인식을 하고 숫자 암호를 넣고요. 또 다른 문에서는 막막을 스캔하고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금고 안에 사람이 없을 땐 세 개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요. 소음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면 경고가 울리고요. 기온 감지기가 있어서 온도가 1도 오르면 경보를 울립니다. 또 환풍구는 9m 위에 있는데 레이저 시스템으로 막혀 있고요. 바닥에는 압력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경보가 울립니다. 말 그대로, 이 영화 제목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일행은 그 시스템을 해킹하고요. 또 화재 경보를 울리기도 하고, 변장을 하고 침입하고, 관계자를 공경에 빠뜨리고, 뭐 환풍기를 타고 들어가고, 여러 장비를 이용하고, 어쨌든 해서 침입에 성공하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이 그 로프에 길게 매달려서요, 바닥에서 약 한 뼘 높이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그 유명한 광경, 여기서 바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주인공 일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합니다. 주도면밀하게 해요. 이것이 무슨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지혜롭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포스는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형용사형인데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 소피아는 원래 스킬, 어떤 기술을 뜻해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혜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면까지 포섭하고요, 결국 실용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단지 지식의 소유나 그 지식의 분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식의 실천과 올바른 수행까지 의미하는 단어가 소피아, 지혜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토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괜한 질문이죠.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보상과 처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계획을 통해서만 은행을 털 수 있는데, 은행을 털어야 돈이 생기죠. 이건 보상입니다.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처벌입니다. 이렇게 보상과 처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큰 동기가 됩니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일은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혜롭게 합니다. 악한 일은 본능적으로 치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뒤집어 말하면요, 선한 일에는 이 목적과 보상과 처벌이 비교적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봉사를 나간다고 해봅시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큰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명예가 생기지도 않아요. 반대로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큰 손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안 한다고 내가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비난받지도 않습니다. 봉사 중에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아유 좋은 일 하다가 그런 건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요, 또 누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그런 말로 면죄부를 줍니다. 이렇듯 선한 일에는 목적과 보상과 처벌이 희미하게 존재해요. 악한 일에 비해서 희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죠.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지혜롭게, 그렇게 숙련되게, 또 주도 면밀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에 속아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선한 의도와 결과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에 징검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되게 듬성듬성 놓죠. 몇 개 징검다리가 빠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좋은 의도로 하니까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속입니다. 그리고 또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를 낳던가요?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자녀를 키워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내 자식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키운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내 자식 나쁜 의도를 가지고 키우셨습니까? 하다못해 잔소리 하나 하면서도 내 새끼 잘 되라고 우리 잔소리 하잖아요. 선한 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그 우리의 선한 의도대로 자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그 선한 의도를 먹고 부모된 여러분에게 일말의 분노도 느끼지 않고 자랐을까요? 제가 오랜 교육부 사역 경험을 토대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의 모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라갑니다. 물론 분노만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선한 결과로 매번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면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압박하고 때밀었는데 내 자식 마음이 망가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쁜 결과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선한 것을 악하게 왜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성을 상회하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은총만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의도와 실천과 결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디딤돌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저는 반드시 여행을 해야만 꼭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 리옹 근처의 이브라는 작은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고 싶은 건축물이 있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르 코르비주에가 설계한 라뚜레트라는 수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건박한 콘크리트의 벽체와 떠있는 듯한 간결한 천장,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빛, 부분 부분 비치는 천창의 원색, 침묵하는 돌 제단,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세속을 살면서도 수도원적 질서를 그리워하는 저에게는 수도원적 공간 또한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르 코르비주에에게 라뚜레트 수도원의 설계를 맡긴 사람이 있어요. 당시 도미니크회의 수도원장이었던 알렌 꾸띠리의 신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인데 이 수도원 이전에 그 코르비주에에게 롱상성당이라는 건물을 맡기는데요, 이 르 코르비주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그를 불러서 그 성당의 건축을 맡기고 그 성당 역시 20세기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이 거의 60 언저리에 있는 베테랑 건축가인 르 코르비주에에게 이 수도원의 설계를 의뢰하면서 그 베테랑 건축가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이 설계를 하시기 전에 이탈리아에 가시면 르 또로네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방문하고 오시죠. 네, 이 건축가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르 또로네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러고는 충격과 강한 영감을 받습니다. 이 수도원을 그 건축가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실의 건축, 이렇게 붙여요. 진실의 건축이라고. 그러니까 이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만든 라 뚜레뜨라는 위대한 건축은 르 또로네라는 또 다른 위대한 건축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들을 소개하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은 자기가 그 르 코르비지에의 라 뚜레뜨 수도원의 설계도를 수없이 베끼고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건축과 건축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롭고 이 소포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건축자를 묘사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래서 이 단어를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단어를 이 구절들에서 찾으면 숙련된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우리 스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이어보면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숙련된 건축가가 건축하듯이 행동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숙련된 건축가가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주도 면밀하게 건축을 진행하듯이 그렇게 선행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가의 일화와 그 선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제 아무리 위대한 건축가라고 해도요, 과거의 위대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행도 이 공동체 안에서 모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린 누구 제 힘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함께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고 같이 그 선행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욕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욕망하는 선한 욕망에 이끌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선행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아까 그 뛰어난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무슨 당연한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재적인 건축가라도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건축하는 일은 없어요. 바로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혹은 그려가면서 선행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은혜로 한다, 은혜로 한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에는 은혜로 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은혜로라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마구잡이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함께 협력하여서 일해야겠습니다.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또 그 천재적인 건축가가 보세요, 부단히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승효상 씨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건축가인데 그가 그 위대한 건축가의 설계도를 외울 때까지 따라 그렸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행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 단어의 의미였던 숙련된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선행을 지혜롭게 수행한 어떤 예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왕 수도원 건축을 거론했으니까요, 수도회의 규칙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탈리아의 그 진실의 건축이란 그 찬사를 받은 르토론의 수도원은 시토수도회의 수도원입니다. 시토수도회는 그 중세 시작 무렵에 끌르니 수도원 개혁운동이 있었죠. 그 일환으로 탄생한 수도회인데요, 단식 그리고 침묵, 단순한 노동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이 수도회가 자신들의 규칙으로 삼는 규칙서가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규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주후 6세기 정도에 지은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400년, 1500년 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서방 수도회의 근간을 이루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수도원들이 이 책을 자기들의 규칙,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준 책인데요, 참 시간만 있고자 한다면 이 책에 관해서 여러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실천이 이 규칙서를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그렇게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수도 규칙을 읽어보면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합니다. 지도자의 조건, 또 덕행의 실천, 겸손이란 무엇인지, 침묵이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시간들, 또 기도하는 방법들, 또 말씀을 읽는 순서들, 하다못해 밥 먹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규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선한 것이니 너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요, 노동하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는 시간, 또 식사의 분량과 있고, 식사하는 순서가 있고, 개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여부까지, 뭐 손님을 초대할 때의 규범까지 아주 세세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덕을 베푸는 일도 규범으로 말해놨어요. 37장에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하여라는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 두 연령층, 즉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더라도 규칙의 권위로서 그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들의 허약함을 늘 고려하여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그들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너그러운 배려를 하고 규정된 시간 전에 식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 규칙서는 선행을 장려하는데 그 선행의 수행을 인간의 선한 본성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규칙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혼란이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려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것이 꼭 차별처럼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규칙서가 권위로 딱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혼돈이 생기지 않아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악의 특징이죠. 창세기는 태초에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혼돈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운 이런 규칙들이나 조건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세세하게 놓이고요. 또 그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르게 불타오르면 규칙은 어느새 족쇄와 올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 규칙을 제정한 근본 정신을 날마다 되새겨야 하고요. 또 어느 곳에는 숨쉴 구석을 남겨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도 규칙이 그 수도원의 최고 지도자인 아빠스라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동체의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선정한 사람이나 혹은 비록 공동체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을 한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죠. 공동체의 만장일치로 세우든지 아니면 공동체 일부의 지혜로운 의견에 의해서 세우든지, 두 방식이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양립하게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참 어려워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뒷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라는 의미에서 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규칙을 병기합니다. 이 규칙서의 묘미죠. 어느 때에는 강력한 규칙을 발동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느슨한 규칙을 주어서 그 안에서 선한 정신들이 발현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 수도 규칙이 1500년 동안 살아남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선한 일 수행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는 자기 확신에 속지 맙시다. 나의 선한 의도를 맹신하지 맙시다. 건축가가 정교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축하는 그 모습을 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행의 건축술이 필요합니다. 이 여름날 각종 봉사와 선교의 자리에서 이 건축술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재정의 사용에서 선행의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이 선행의 건축술을 염두에 두고 수행해 봅시다. 이 거룩한 건축술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살고 신앙하는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여름날 우리 안에 선행의 의지를 북돋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면서 선한 열매들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의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의 보상으로 삼아서 선행을 지혜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행의 건축술을 언제나 어디서나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